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2025년 내 마음의 찬양을 진행하게 된 에스더입니다. 비록 우리는 멀리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또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을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2025년에도 내 마음의 찬양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수 자매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첫 번째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북조선에서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셨었나요?
이제 북조선에서는 12월 31일, 그러니까 설 전날에 이제 맛있는 거 다 해놓고 모여 앉아 있어요.
미리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 설날에 종이 땡땡 울리잖아요. 12시에 그 종을 다 같이 들어요.
오.
네. 그래서 그날만은 이제 다들 일찍 자는데 그날만은 좀 늦게 자거든요.
그러면 종이 땡땡 울리면 그 음식도 그 시간에 드시나요?
네, 먹는 분도 있고 이미 저녁을 먹었으면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설 분위기 내려고 미리 전날에 또 맛있는 거 다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구나. 네.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새해 인사말은 이제 새해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또는 새해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네, 합니다.
저희랑 비슷해요. 저희도 새해를 축하합니다라기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비슷하네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지수자매님.
아, 네, 감사합니다.
남조선에서는 12월 31일가 한 해 마지막 날 동일하죠 지금 북조선과. 네. 근데 저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지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런 예배예요. 그래서 새해 자정이 되는 순간 그 종이 땡땡땡 울릴 때 저희도 같이 이 찬송가를 부르고는 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 곡을 먼저 듣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수자매님께서 가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을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너무 아름답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자매님이 가사를 읽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런 절망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는 것 같이 철저하게 혼자인 시간들이요. 시편의 말씀에서도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두십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묻는 그런 시간들이요. 혹시 지수자매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없진 않고 가끔 네,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마음도 좀 허약해지는 네, 그런 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 때, 네. 뭐 이곳에서 이제 저의 친한 친구들조차 좀 없다고 느껴질 때, 네. 다 그 북조선에 있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좀 삶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찬송가를 고백할 때마다 약간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데, 이 가사 때문인 것 같아요. 1절에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또 2절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또 애통하고 슬퍼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묶였던 종들이 자유가 되어서 돌아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심을 노래한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제가 교회에서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저의 소망이 우선일 때가 더 많았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지수 자매님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그렇게 고백이 되시나요?
저도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매님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북조선에서의 삶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남조선에서의 신앙과 북조선에서의 신앙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수 자매님은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북조선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조선에서는 이제 교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북조선에서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북조선에서는 드러내지 못한 채 신앙을 지켜야 하고 숨어서 예배 드려야만 하잖아요.
네.
남조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선택하셨고 만나주시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남조선에 와서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갔고 여러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저를 먼저 선택하셨고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얼마 전에 북조선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조선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셨다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곳에 심어둔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되시는 이유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쉽게 대답할 수 네, 없더라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가 북조선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널리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듣고 오시죠.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되시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소망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혹시 지수 자매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또 소망하고요. 에스더 자매님은 혹시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저는 내 마음의 찬양을 진행하면서 목소리로 만날 북주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찬양의 고백을 우리 지수님과 함께 잘 전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러려면 저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죠.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지수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려요, 지수 자매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내 마음의 찬양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게 된 말씀이에요.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던 구절인데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다르고 어쩌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실 상황을 더 바라보게 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 제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북주선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자매님께서 오늘의 마지막 찬양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송가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를 함께 듣고 싶네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들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신실하신 주 날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현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하느님의 네.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힘을 내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볼까요?
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관해 살펴봤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불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다가 사람을 붙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 주님께 접붙임 받아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도 했었죠.
네, 하나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자들입니다.
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도 세례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 무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식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회개의 열매들로서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참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며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합니다.
그래요.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겉으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본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였고 이 이유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의 품성과 직분과 위엄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네 가지로 생각해 봤었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이고 네. 다음으로는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었어. 아, 나는 그와 연합되었어. 나는 그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고 받으실 거야. 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지체들 사이 관계로 보는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점에서 훌륭했나요?
그 비유는 생명의 흐름을 잘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도 또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의 품성이 완전하시다는 점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들보다 은사가 뛰어나십니다.
네.
또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네. 완전하심이죠. 그분의 그런 완전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두 번째는 위엄과 차서로 봐도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서 있게 구별해 봐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속자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각 지체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며 일깨우시고 양육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그의 직분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네, 그런 세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지체들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지체들과 더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그와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연합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깨움 받고 다스림 받으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부여받는 등 계속해서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말라 죽듯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네,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들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보존과 유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새로운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32문을 계속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2문 질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한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서 지난주 복습 중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가 하고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네, 먼저는 지난주 배운 전체 내용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그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했다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란 뭘까요? 예, 그건 그리스도의 은사들과 직분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들이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선지자직, 또 제사장직, 왕직과 그분의 은사들에 참여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군요.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공유하는 것, 또 직분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하윤자매님이 그리스도의 은사들에 참여한다라고도 했는데 그건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윤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한번 찾아오셔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계실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하게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뭘 하고 계실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네요.
그렇죠. 속에서 역사하신다. 힘을 내어 일을 하신다. 그게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셨고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도 성령과 그의 은사들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더 크고 높게 지니고 계시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너무나 당연하죠. 똑같이 역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은사의 양이나 또 은사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높고 크죠. 자, 그럼 그리스도의 직분이 공유되는 것, 그것도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그 직분의 공유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이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하나님의 참된 교리를 깨닫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알게 된 그 교리들을 우리의 처지와 여러 상태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진리가 생명력 있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전해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하윤자매님하고 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떤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공유받아서 나눠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공유되는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이란 가르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말씀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모나 시모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동료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예,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주는 이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또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윤지 자매님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제사장직의 태도나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향해 이곳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드리는 것, 또 소원을 아뢰는 것, 부탁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이죠. 제사를 드린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적절한 감사와 예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기름 부으심, 두 번째 제사장 직분이 공유되는 것에 관해 크게 알아봤죠. 가르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직에 포함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의의 무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며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입술이나 눈이나 뭐 이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자, 다음은 히브리서 1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들과 찬송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렇네요. 다른 이들을 보살펴 돕는 구제도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 중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마음으로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더 높여주거나 하는 이 모든 구제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도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제사장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곧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다음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빌립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두 곳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두 구절 모두에서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까지 내어드린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의 태도는 뭐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각양 재난들과 또 십자가를 모두 기쁨과 인내로 견디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잃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나의 기쁨, 또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사장 직분의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사장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를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의 제사장직과는 다를 뿐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의 희생 제사와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직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완전하지만,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이나 우리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또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러워져 있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그건 그리스도께서는 감사의 제사와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동시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주일에 감사할 수 있고 매주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사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속죄의 제사는 못 드려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당연히 속죄의 제사는 못 드려요.
맞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모형이었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모형의 실체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그 자체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린 그 제사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무려 누구에게? 하나님께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제사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기뻐 받으시죠? 예수님의 제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가 없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온정성을 다해서 뭐 풍성하게 드린다고 해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누어진 것 두 가지를 배웠고, 그리스도의 직분 마지막은 왕직이죠. 이제는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왕직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왕. 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왕관 쓰고 다녀야 되나 싶은데, 자, 먼저 왕직이란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왕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임금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왕직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든 원수들을 이긴 다음 동일한 믿음을 통해 마침내 영생과 영광을 얻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또 모든 원수들을 이기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도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훌륭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했죠. 예, 하윤 자매님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성도는 원수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그리스도의 왕직을 나눠받기는 했지만 네네.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왕직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지만 차이가 있었죠. 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왕직과 그리스도인들의 왕직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 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1장 2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그리스도의 왕권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다음 주부터 배우겠지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차이예요. 자, 두 번째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송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교회의 왕이십니다. 반면 우리는 어때요? 천사들의 왕은 아니에요. 또 교회의 왕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 교회의 왕이다 그랬으면 아마 교회는 큰일 났을 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왕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왕직의 다른 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나요? 아니요. 내가. 예.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힘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이길까요?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또 그를 통하여 또 그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왕직의 세 번째 차이고 네 번째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네 번째 차이는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잃어버린 그의 형상을 우리 속에 회복시키시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령 줄 수 있어요? 아, 우리 성령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외형적인 말씀이나 의식들을 수종드는 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방금 말씀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우리 왕이잖아요. 분명히 왕이죠. 그런데 그 왕만 말하면 안 돼요. 왕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왕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왕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길은 내가 왕이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왕이야. 이 고백을 할 때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 배운 교리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는 여러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왕적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는 너무나 유용하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33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미님 혹시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올 한 해도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